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을 깨우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원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마음을 주관할 힘과 능력이 없기에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의탁하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드러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이사야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 달에는 성찬과 관계된 말씀을 전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0장부터 41장에 거치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40장 말씀을 이미 몇 달 전에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하의 내용들은 위로, 구속, 힘 혹은 영광, 기쁨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위로나 구속이나 힘이나 기쁨이나 영광 같은 것들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힘이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를 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도 못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분은 진정한 힘을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기쁨을 주시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 40장 2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신다 그 말이죠.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비길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는 유일한 주권자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41장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과 상실감 그리고 좌절감으로 인해서 깊이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혹 기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신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셔서 자기 백성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런 대적들을 멸하시되 태산과 같은 근 장애물도 타작기에 들어가면 교로 다 흩어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41장 17절 이하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갈증 때문에 혀가 말라붙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우상 숭배의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심령을 물된 동상처럼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41장 20절 말씀이죠.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내가 아무리 바라봐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일은 부모님이 아니고 내 스스로도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 안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교훈만이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이 20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이제 다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들에게 이제 네 차례다.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드러내었으니 이제 우상 한번 너도 나서가지고 너의 신성을 한번 증명해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서 우상을 언급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우상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의 헛됨을 배경으로 하나님 그분의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우상을 언급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과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사야 전체 주제 중에 매우 중요한 주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신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신학의 중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신론입니다. 하느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사야 전체 내용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사야는 하느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가? 신론이 정리되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에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왜 성경은 자꾸 말씀하는가? 사실은 그분의 존재성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보편적 수단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했습니까? 이사야서의 가장 하나님의 호칭이 빈번하게 나타난 호칭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뜻은 도덕적인 성결을 의미하기 전에 구별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의롭고 성결한 분이다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온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초월적 존재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가져오거나 심판을 가져올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집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혹 질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자녀가 혹 잘 자라줄까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어떤 영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존재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어떤 존재도 두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우상의 헛됨을 언급한다 그랬지요? 우상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 그분의 유일성과 그분의 주권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가 우상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상에 미혹된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였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징책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발전소를 떠나서 전력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떠난 사람이 반드시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라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다 고등한 단계의 우상이 존재하지만 과거 고대 시대에는 우상은 땅의 재료로 만들어진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우상에게는 과거를 설명하는 능력이나 혹은 미래를 예언할 능력도 없습니다. 미래는커녕 현재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여러분들 불상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뭐 만들어 놓은 무슨 조형물이나 돌들이나 그게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세계의 시작이나 끝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21절에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쉽게 말하면 한번 법에 호소해보라. 한번 정식 재판 한번 걸어보라. 이렇게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4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열방들을 초청해서 과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한 존재가 누구인지 한번 말해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열방들을 호출해서 심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한번 소송을 한번 해보라. 여기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상들 자체와 우상을 섬겼던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바람이라 그랬죠. 헛되다고 말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왜 우상에게 논쟁의 방식으로 한번 소송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우상의 헛됨과 우상을 섬기는 일의 헛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상들에게 소송을 제기해보라. 너희들이 신이냐? 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고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법정의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은 흔히 여러분들 아신 바대로 법정 증거주의를 채택해서 뭐 검사든지 판사든지 변호사든지 어떤 사람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을 따라 본문에도 우상에게 한번 증거를 제시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한번 복과 화를 내려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과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예언을 하고 예언을 성취한다면 그는 신으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2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진술해보라 그러죠. 그리고 혹 앞으로 올 일을 한번 듣게 해달라. 나한테 한번 들려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 말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한번 알게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의미를 설명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설명할 수 없는 존재는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상이 참신이라고 하면 과거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과거는 해석하는데 미래를 예언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래는 예언하는데 과거를 해석하지 못하는 존재는 그런 진정한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우상에게 가능한 할 수 있는 것 한번 다 해보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들에서 섬김을 받은 이 우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상들이 정말 예언을 하고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뭐 과거 역사 가운데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날 건데, 과거사를 아무리 둘러봐도 우상이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예언한 바를 성취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다는 말은 그분에게 예측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처럼 기도만 하면 양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능력은 그분의 전지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미래를 말할 수 없죠. 아니, 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배웠다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이 평생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했던 어떤 일이 이루어질 그날이 되어지면 모종의 신, 자신이 믿어왔던 신을 찾고 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 좋은 예가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고 있죠?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바벨론의 술사들, 바벨론의 똑똑한 박사들 다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많은 단어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원어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형체가 없다, 활력도 없다라는 뜻을 비롯해서 우상을 설명할 때는 우리 전도서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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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그 헛되다는 말이 헤벨이라는 뜻이죠. 아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겨울에 입김처럼 하고 하얀 바람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헛되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29절에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열방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40장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했는데 41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에도 너희 일은 허망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존재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한번 먹어보세요. 바람을 열심히 한번 삼켜보시면 배가 부릅니까? 헛배만 부르죠. 가스가 차다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그치지 않고 너희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무지하고 헛된 일 정도가 아닌 이 일은 매우 가증하고 폐역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9절을 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더 허망하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8절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오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도 헛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제가 예전에 북한산 올라갔는데 비봉 정도에 올라갔을 때 북한산 정상을 바라보고 아주 건장한 신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한 40, 50대 남자들이 딱 정상을 바라보고 딱 멀쩡해요. 왜 근데 그쪽을 절합니까? 여러분들은 뉴스를 들으셨죠? 히말라야의 원정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이드와 함께 9명이 갔는데 산사태가 나서 다 죽고 시신을 수습해 지금 오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원정대가 출발할 때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고사 지냈을 거예요. 대개 그렇게 다 하거든요. 왜 그들이 믿던 신이 못 지켜줬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는 자신의 생명을 위험한 일을 하는데 맡기지 말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이처럼 우상은 과거의 일은 물론 장래 일에 대해서 진술할 수 없는 헛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방 종교에서도 무당들이나 혹은 재상들이 신탁을 받아서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 종종 있고 무슨 신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예언이 들어 맞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소가 뒷걸음치다가 어쩌다가 쥐를 잡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일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일반적인 예측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주술가들이나 예언가들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의 의미를 해석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러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입니다. 8세기 선지자였던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어디에 정복이 되지요?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에서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이 바사 정권은 이전 나라와는 달랐어요. 예전에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은, 아수르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하지요? 자국으로 끌어와서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국으로 사로잡혀온 포로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지요? 식민 통치를 해서 다른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포로 정책에 의하면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그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계된 한 인물,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사야가 살았을 당시 150년 후에 등장할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이킬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미래를 아시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기 150년 전에 어떻게 알아맞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사실은 고레스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부과된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 예가 어디에 나타난가 하면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나고 있죠. 여로보암이 베델에 올라와가지고 금송아지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로부터 내려왔던 한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한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실제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한 가지 의문이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미래의 일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 안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럼 왜 고레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예언이 이미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내용, 즉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이 일을 성경으로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 그리하여 내가 얻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어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은 절대로 변조될 수 없다,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또 누구와 함께 등장하는가 하면 고난의 종 예수로서 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42장으로 가시면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50장 혹은 53장을 읽어보시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쭉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등장할 것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고난의 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왜 하시느냐 하면 바로 그분이 진정한 구속자라는 사실, 그분만이 참 신이요, 그분만이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45장 21절에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레스를 말씀하시고 고난의 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래를 한번 말해보라. 과거사를 한번 해석해보라. 우상은 묵묵부담이었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말도 못해요. 두 번째로 우상에게 신성을 증명해보라고 하면서 도전한 내용은 생사화복을 한번 주관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나타나고 있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신이라면 한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난이라는 이 말은 본래 악인데 도덕적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상처나 피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상한테 한번 해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오! 놀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참 재미있죠. 그죠? 그러면 한번 내가 놀라겠다. 한번 해볼래? 그럼 내가 한번 놀라겠다.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장래일을 말하고 과거사를 해석하고 생사법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야곱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야곱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절대 주권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왕 중의 왕이다. 그리하여 모든 왕들이 절해야 되는 유일한 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분은 유일한 주권자요. 세상과 구별되신 분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모든 열방과 우상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요. 이 세상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시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종결지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가 누구죠? 고레스죠. 그죠? 41장 2절에서는 동방에서 온다라고 언급을 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방은 침략자가 기원한 장소를 나타내고 북쪽은 쳐들어오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방이나 북방이나 사실은 고레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물론 제국 내에 있었던 모든 포로민들을 다 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를 가리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뭐 회심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할 것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점토를 밟아서 그냥 완전히 죽을 만들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레스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한 거죠?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사역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와 막대기였는데 그들이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대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메대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심판사역은 포로 사로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로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완전히 내팽개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죠? 에스겔서에 나타나죠.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가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누고 세 사람이 그 불길 가운데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이 함께 돌아왔다. 그래서 네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뭘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했죠? 풀무불과 같은 바벨론의 고난에 하나님이 내팽개치고 한번 너희들 맛 좀 봐라. 고생 한번 해보라. 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벌을 함께 받으시는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내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분으로서 이 세상 신들 중에 과연 어떤 신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타나고 있죠.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느냐?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27절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랬는데 여기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이런 기쁜 소식을 실제로 전해줄 전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신탁을 받아서 어떤 메시지도 전할 수 없는 우상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죠. 본래 뭐 이사야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적은데다가 이런 말씀들 그냥 이렇게 쑥쑥 읽고 지나치지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높아진 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으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겉으로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이런 높아진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추셔야만 하나님 그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우상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종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돈을 믿든지 자기의 기술을 믿든지 보험을 믿든지 뭔가 이렇게 믿어야 살 수 있거든요. 어떤 믿음 없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당은 튼튼하게 지어져서 여기 사람이 다 가득 차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 주목해 보세요. 어떤 행동도 믿음이 발동되지 않은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썩어져가는 전통과 구습을 생명처럼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저 납골당에 그냥 딱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그때는 거의 매장을 많이 했습니다. 90년대 중반 요때. 그 때로는 탈관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가면 다 이렇게 그 마을에 이렇게 제일 어른이 있거든요. 막대기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톡톡 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머리가 동쪽으로 있으면 어떻고 남쪽으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재난이 일어나나요?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헛된 전통과 구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손 있는 날 이사를 갑니까? 없는 날 이사 갑니까? 좀 헷갈리네요. 네. 손 있는 날? 없는 날 가죠. 네. 있는 날 가면 어떻고 어쨌든 간에 뭐 어떻습니까? 편안한 날 가시면 돼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영원한 예정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헛된 신화에 착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나타나고 있지요. 로마나 그리스 신화들 또 무슨 창조설화 그 다음에 개국신화 뭐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 저는 그거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뭐 교양상 뭐 좀 내용을 알 필요는 있겠지만 보십시오. 신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죽이고 막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의인화의 표현이죠. 인생들이 그러니 인생들의 마음 안에서 그려낸 이야기라고 하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연속극들 보세요. 시기, 질투, 음모 빼놓고 무슨 영화가 됩니까? 무슨 소설이 됩니까? 다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것들 투성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좀 고상한가요? 철학에서 말하는 신 개념도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추상적 존재에 불과해요. 없습니다. 뭐 고동한 이야기 하는데 그거 다 헛된 말장난이에요. 요즘에 근데 또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과학을 신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제대로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작품을 보면 누가 만들었냐고 반드시 묻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미생물 세계, 극미시 세계, 거시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이 내용들을 잘 보면서 그 작은 아메바 하나 안에, 세포 하나 안에, 플랑크톤 발음도 잘 안 돼. 뭐 일하는 작동들, 그거 보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해야 되는가 하면 도대체 어떤 분이 이것을 만들었는가? 이게 다 유기적으로 먹이사슬로 엮여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먹이사슬 하나가 끊어지면 어려움이 생기고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미래를 예측하긴 하지만 과학은 절대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 신이 아니죠. 그분은 실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세상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절대적 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의 형태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닫혀있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염려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만 있어도 떼돈 벌겠죠? 그죠? 능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 말이에요. 유일하게 예언하고 예언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헛된 것들, 그 이상한 것들, 세상의 전통과 구습들, 과학 이런 것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도구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되 예언과 예언의 성취의 방식으로 드러내시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말씀하시고 고난의 종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역사 가운데 실행에 옮기신 다음 약속의 후사로서 예수로서를 보내시고 그를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헛되고 바람뿐인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무서워하고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할 대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신자만 소유할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살아갈 이겨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